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0장 맨 처음부터 제자를 파송하시고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에는 보낸받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쭉 말씀을 하셨죠.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회당과 공회에 끌려가고 재판받고 채찍질 당하기도 할 것이고 또 총독과 임금들에게 재판받는 지경이 되기도 할 것이고 심지어 가족들이 죽는 데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죠. 너는 족하게 여기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 번째로는 세상에 보내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 검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가족들이 원수처럼 여길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또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지금 40절부터 42절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보냄받아서 뭔가 사역을 할 때에 주어지는 반응 중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영접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본문이 짧기는 하지만 40절은 원칙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41절부터 42절까지에서는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40절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섬김은 누군가를 이렇게 잘 받들 때에 미약하게 좀 약한 모습으로 받들고 영접을 더 강하게 받들고 이런 느낌이 있죠. 우리말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사실 헬라어 성경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뭐 섬기는 것이나 영접하는 것이나 받아들이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표현이에요. 여튼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섬김을 받는 거죠. 누군가가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제자들을 섬겨주고 영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 누군가가 제자들을 영접해주는 것, 그거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종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깔려있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왜 사람들이 제자를 영접하면, 파송받은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주님을 영접한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고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령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나가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습게 생각하겠죠. 베드로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외모가 좋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파송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권세를 받아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영접하는 것, 파송받은 제자를 영접하는 건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뒤집어 말하자면 만약 파송받은 제자가 베드로나 요한이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지 멋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영접했다고 하면 그건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파송받은 사람들이 제자답게 살고 있기 때문에 파송받은 대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거고 그러면 그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나 내 주변에 따른 직분자가 무슨 일을 하건 그 목회자를 혹은 직분자를 받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참 무식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은 착한 거지만 되게 무식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을 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 때,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게 곧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지멋대로 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하잖아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통치자를 뽑았습니다. 그때는 국민의 뜻에 합당하게 법에 맞게 권력을 사용해야, 그래야 존중하는 것이지, 만약에 뽑아놓았더니만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럼 그것을 왜 존중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느냐? 제자들이 주님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뒤 40절 뒷부분에 보시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면 제자들을 보내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40절 내용인데, 사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모든 내용이 사실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40절에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제일 중요한 특징이냐면, 여지껏 말씀하셨던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요? 제자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핍박받고 박해받을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이웃들이 재판에 붙이고 채찍질을 할 겁니다. 이방 통치자들에게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할 겁니다. 가족들도 제자들을 죽는 데 내어놓을 겁니다. 좋지 않은 현상들, 좋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또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지경들을 다 만날 거예요. 이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핍박받을 거다, 박해받을 거다, 너희들이 죄 안 짓고 선한 일을 하지만 합당한 대우를 못 받을 거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부분에 와서야 고작 요 조금만, 조금만, 그러나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알아주는 사람,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사역했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혜택을 받는 것과 영접하는 건 매우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아팠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아주 중요한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다 영접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믿음을 갖거나 당연히 제자들을 영접하거나 당연히 주님을 높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가서 10명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었으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10명이 다 영접해야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이 문둥병자 10사람이 주님을 찾아서 고쳐주실 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걸 다 고쳐주셨잖아요. 몇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한 사람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구원받고 예수님 뜻대로 직분 감당하면 10%만 너희를 알아주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10%만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거나 기대하시면 주님이 받으신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리한 기대입니다. 물론 더 많이 받으면 더 은혜스럽기는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접하는 자에 대한 얘기는 혜택을 받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인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 영접받는다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건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너희가 가서 좋은 일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면 참 죽도록 힘들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너희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나를 알아주는 것인데 너희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누리는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죽은 다음에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뭔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을 해주는데, 영접을 해주는 게 세 종류의 수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각각 다른 수준으로 영접을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41절 첫 번째 수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 당신들은 선지자십니다 이렇게 하고서 선지자를 대하듯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극진하게 잘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선지자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면 잘 대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지자로 대접을 받는, 영접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선지자로 여기고 선지자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 중에 너희를 아 당신들은 의인이십니다. 이렇게 너희를 의인으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의인을 대하고 의인을 영접하듯이 의인을 존경하듯이 그렇게 존경하고 영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파송받은 제자들을 보고 당신들은 예수님 제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제자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러니까 이 파송받은 제자들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러니까 냉수를 대접한 거예요. 냉수를 대접한 이유는 뭐냐면 아 당신들은 제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접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각기 다르게 제자들을 영접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사역을 했잖아요.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말씀을 증거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지자의 선포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의인의 선포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의 목소리로 받아들인다고요. 여하튼 각기 다른 수준으로 받아들여서 제자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가 각각 다 다르고 대접하는 정도도 각각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아이고 저렇게 빌어먹고 다니고 저렇게 굶고 다니고 얼마나 불쌍해. 이래서 불쌍하게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 이건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지대하듯이 그냥 도와주는 거. 그거를 예수님 영접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좀 가난해도, 제자들이 못났어도, 권력이 없어도 아, 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걸 인식해서 각기 다른 수준으로 인식하긴 하지만 그걸 인식해서 영접하는 것을 영접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뒤에 보시면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41절을 잘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선지자 대하듯이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요?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제자들을 선지자로 여기고 제자들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로 대한 사람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으로 대한 사람들은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로 대한 사람들은 제자의 상을 받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수준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도 각기 다른 수준으로 주어집니다. 이 상은 누가 주실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상을 줘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상을 주시는 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상을 주시는 거죠. 본문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서 뼈 빠지게 사역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건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어떤 상을 주실지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상을 주시냐면 불신자였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쭉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믿은 제자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걸 약속을 안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불신자로 살면서 죄짓고 어찌 보면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이 상받는 자도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한편으로 보면 아니 우리한테는 왜 잘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파송받은 제자들이 받게 될 상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내일은 하루 더 한 번 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 한두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반응은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쭉 하고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어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가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이죠. 그 사람의 복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지껏 9명이나 다 안 받아들였는데 아니요, 10번째에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핍박만 받아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지껏 한 명도 안 받아들였는데요. 아니요, 다음번 사람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듣고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유치원 다닐 때 옆집 옆집에 살고 있던 박영록이라고 하는 영록 형이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딱지치기를 하다 그날 딱지를 다 잃었는데 영록이 형이 저에게 호진아 딱지를 좀 줄까? 이래서 귀가 번쩍대어서 딱지를 준다는 말에 교회를 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그 뒤에 영록이 형에게 어떻게 대했나? 내가 영록이 형을 영접한 적이 있나? 물론 유치원생이 뭘 영접하겠습니까만 내 이익만 생각하죠.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일정 부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접해준 모습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게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뭐 너무 어렸다는 변명거리가 있긴 하지만 영록이 형에게 제가 뭐 잘해준 게 없습니다. 영록이 형을 선지자로 대해주거나 의인으로 대해주거나 내 생명의 은인으로 이렇게 대해주거나 하다못해 내가 나가서 딱지 좀더 따서 딱지 몇 장이라도 돌려주거나 이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받을 때에는 당연히 받고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었을 때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걸 누린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내가 영접을 해주거나 인정해주거나 존경해주는 그런 모습에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았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고 또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거나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잘 지내고 또 주의 음성을 듣듯이 그들이 주는 권면을 듣고 또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직분 감당하는 모습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쓰임받은 사람들, 우리를 섬겨준 사람들을 향하여 고마워하며 감사하는 마음, 그들을 일정 부분이라도 영접하는 마음들, 행함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본질적으로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